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역사적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탄생의 일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우카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한우카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뉴저지에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는 유태인들이 많아서 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학교도 애들이 안 갑니다. 이 한우카라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절기 날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한우카라는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라는 왕에 의해서 그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이 다 이제 그 차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 나라를 쪼개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밑에 있던 장군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들을 다 통치를 하게 되는데 헬레니즘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다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부어서 먹게 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성전을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세워서 더럽히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가문 하나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다시 성전을 회복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게 한우카고요.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한우카와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와 유태인인 남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태인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 한우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고 그걸 준비하려고 너무 힘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밤중에 수많은 등불을 밝혀놓고서 자신들의 진지에 아직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정말 사실로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우카가 벌어지는 그 사건, 그걸 위해서 벌어졌던 내용을 이 여인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불만이 밝혔다고 상대방 적군이 그걸 보고 오, 사람이 많구나 도망가자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떻고 성관계도 갖지 않은 임신한 어떤 10대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당신은 정말 사실로 믿는단 말이요? 말잔등에 올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고 세상의 구주가 될 아이를 낳았다는 그 10대 소녀의 얘기가 사실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사건은 다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설화냐 실제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신문에 연재된 건데요. 미국 기독교인 성인 중에 71%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기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인조차도 정말일까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섯째 딸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때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그 여섯 번째 되는 달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다시 한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처녀에게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처녀가 어떤 처녀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여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와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angel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안겔로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라틴어의 뜻은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신저라는 말은 뭐죠?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명령해서 그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 사가랴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리아에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단어의 말은 우리가 보통 평안하세요 할 때 히브리어 뭐 쓰죠? 인사할 때? 예, 우리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샬롬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기뻐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 말고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기뻐하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뭘 기뻐할까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약성경에 딱 두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여기에 나오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거저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셨는데 언제부터? 예전부터 쉼없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 단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계신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열지도 않고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천사가. 십중팔구는 심장마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이렇게 딱 계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죠. 어쨌든 이렇게 천사가 형상화돼서 딱 나타난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그냥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은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과연 뭘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있기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진정이 됐다고 치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무서워하지 마. 너 은혜 입었어. 힘내. 그래서 진정이 딱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네가 이제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이 아이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그 생각부터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뒤에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과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과 그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리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결혼을 안 한 분이 혼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조차도 그 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는 더 그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먼저 물었죠. 아니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벌써 6개월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위로가 됩니까? 그래, 나의 친족 누구도 임신했지. 그게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갖고 싶었던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가지면 기쁘기라도 하죠. 근데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부터 이루어지이다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여종이라는 말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참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세요. 이게 와닿으세요? 그렇게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은 좋아하지만 왠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종님 뒤에다 님이라도 좀 붙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이 시대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하래요?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잉태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미쳤다 그러든지 얘가 거짓말을 하다 하다 별 거짓말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국에 그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와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발걸음을 이 사가랴의 집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사가랴의 집에 갔을 때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전후 사정을 다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거기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3개월 동안을 이 사가랴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러면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요셉은 이 여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소문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 참 의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귀중히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로 주의 사자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주여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마리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들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만한 일이라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것이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속에서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이건 기도응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40일을 금식하더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삭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삭을 나의 씨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창대해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눈에는 그게 어려움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초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송구영신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2019년도 교회 표어라든지 목회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부분들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허락을 받고 4박 5일 동안 좀 조용히 혼자 지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동안 제게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 읽으면서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던 문장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테니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받기 싫은 말씀이 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오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미가서를 펼쳐서 읽을 때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서에서는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장 속에 왔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옛날 옛적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과연 그냥 하나의 글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혹시 당장의 눈에는 손해고 위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둘로스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한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학교에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채플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종들이 드물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어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10의 2조를 띄었습니다. 뭐 신학생들이 뭐 10의 2조라고 봐야 별거 없죠. 11조는 교회 내고 10의 1조는 다 모아서 100%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목회의 연합과 선교사와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종으로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